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20일 발칸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52 두 대는 이날 유럽 동남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몬테네그로 상공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저공 비행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조반 아즈마노프스키 육군 참모총장은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비행은 우리의 하늘이 안전하다는 상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아르벤킹지 육군 참모총장도 수도 티라나의 한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략적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이는 통합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B-52는 영국에 주둔한 미 공군 제23폭격대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7월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세 당국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약 71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국가로 올해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4,845만 톤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그레놈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유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손실량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중앙아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때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일정이 잠정적이라며 이번 일정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 해군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항공모함과 10척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8일 중국의 미래 국방력을 예측한 중국의 선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대에 걸쳐 현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를 실전 운용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습니다.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을 통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새로운 능력을 합동군 전체에 통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22일 을지 자유와 방패 연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은 22일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맹비난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연습은 2018년 이래 중단됐던 대규모 연합기동훈련 등을 되살려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2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UFS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UFS는 전시체제로 전환해 북한의 공격 격퇴와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일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진행됩니다. 본 연습에 앞서 미한은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훈련인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UFS에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위해 드론과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가 적용됐습니다. 항만과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 관, 군, 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훈련과 피해 복구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2부 연습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작전을 훈련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별, 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단급의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을 비롯해 연합 대량 살상무기 제거훈련, 연합 특수전 교환훈련 등 모두 13개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로써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연합 기동훈련이 일부 재개된 겁니다. 미한은 이와 함께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도 시행합니다. FOC 평가는 한국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의 전구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평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인 이번 을지 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UFS와도 연계해 실시됩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미한 연합전력의 군사 연습과 한국 정부 연습이 함께 실시되는 것도 지난 2018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폐지된 후 4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미북 간 장기 교착 상태 속에서 최근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미한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UFS를 맹비난하고 지난 17일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 메시지를 내놓았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담대한 구상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예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의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한국 방어 역량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 전국급 훈련인 이번 하반기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1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훈련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한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방어적 임무를 훈련하기 위해 철저한 시나리오 안에서 유엔 파견 국가의 국제적 기여와 유엔군을 한데 모으는 것은 복잡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합사 주도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선 다른 지휘통제통신체계, 언어, 문화를 통합하며 연합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임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미군 측 모두 주요 병력의 지속적인 교체로 인해 새로운 병력들이 팀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 연합구조 아래의 작동방식 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단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런 훈련은 연합군에게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부여하며 동시에 북한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오해와 오판에 대해 확실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국급 훈련을 매해 두 차례 실시함으로써 동맹은 강력하며 북한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고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급 미한 연합 연습과 함께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위기 주도 관리 연습인 을지 연습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로써 2018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이 4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하겠다며 그동안 중단돼 왔던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 훈련이 진행된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앞서 VOA에 이번 훈련에 대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한 연합 훈련을 지휘했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같은 훈련 재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VOA에 지휘소 연습과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훈련과 미한 연합군 사령부 군대급부터 모든 급의 훈련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병력교체 등 주기적인 변화로 인해 훈련이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향상된 준비태세, 북한 도발에 대한 강화된 억지력, 필요할 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비태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을지 프리덤 실드와 모든 훈련은 방어적이라며 북한의 행동, 위협, 무기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형태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며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해선 선전 매체들을 통해 간판이나 방패로 바꾼다고 하여 과연 북친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을 가를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전쟁 도발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훈련 프로그램이 몇 년간 중단 상태였지만 북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사일 발사와 시험을 지속하고 핵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안보가 최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는 훈련되고 준비된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수사는 한국과 그 국민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요구되는 어떤 사안에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훈련 프로그램 재개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과 전투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훈련 재개를 환영하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재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훈련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동연합준비태세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방어적인 훈련이며 미한 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은 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며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미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결연한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정당한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의 이번 통화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의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관련 후속 협의를 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연합훈련인 지난 16일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것과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가 다음 달 중순 본격 재가동되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앞으로도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 장관은 한일 관계와 박진 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과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일부터 2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잔혹한 전쟁 등 광범위한 영내 및 국제 현안에 관한 양자 협력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울란바토르에서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미국과 몽골 간 연례 양자 협의에 참석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몽골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제3의 이웃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민주적 제도와 주권을 강화하고 몽골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도 지난달 1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갖고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현안과 북핵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일 최근 북한 외무성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한 데 대한 뷰웨이의 논평 요청에 관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인권체제에 대한 관여가 북한이 자신의 국제인권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이어 여기엔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북한이 합의한 권고안의 이행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관여와 협력엔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정기적인 방북 허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지도부와 정부 당국자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8일 장철호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성명을 비난하며 이 직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인권 상황 악화와 인권 실상을 걸고 드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에 대한 무지하고 편견적인 시각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민의 인권은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페루 출신의 살몬 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첫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됐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취합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런 결의에 따라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인권기구가 지적한 대로 2019년 UPR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권고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직업에 대한 권리 보호 등 132개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B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한다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에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첫 번째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20일 VOA 한국어 방송의 워싱턴톡 프로그램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 등 제한 요소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과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일부 계획 실행을 위해선 유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전임 정부와는 달리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조건으로 삼은 만큼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위해 북한이 먼저 대화 의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39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친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님, 한국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이전 정부의 대북 구상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It's not surprising that there might be similarities between this policy announcement, the audacious initiative.
이번 담대한 구상 정책 발표와 과거 정책,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관여했던 여러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북 접근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모든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진전시킬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아니면 제재 같은 강압책을 구사할지 말이죠. 하지만 누구도 아직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새 구상에 특별한 면이 있나요?
I'm not sure if it is unique, as Mr. Rapson's pointed out. Is if we delve into it, there might be some.
랩슨 전 대사 대리님이 지적한 것처럼 새 구상이 그렇게 독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다소 특별한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난 몇 년, 아니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긴 혜택 목록을 제시하고 이 중 많은 것을 제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계속 추구했죠. 북한은 지난 수년간 어떤 경제적 보상도 자신들의 안보 우려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협상에 복귀시킬 방안 등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려 하고 있죠.
랩슨 전 대사 대리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Well, at some level, of course, the audacious initiative was announced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담대한 구상은 일정 부분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 발표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의도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진전시키지 않을 의도로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나 제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구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에 대비해 차선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재구성, 재조정하거나 혹은 세부 사항을 손질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강경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Well, I think hardline is a pejorative term and you know if you say that he believes in enforcing UN
강경이라는 말은 비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결의와 국제법 집행을 선호하고 자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신뢰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또 한국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정권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강경하다고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강경은 실용적인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에 외교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의향이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윤 대통령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광범위한 혜택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클릭너서님, 연구원님, 담대한 구상은 한국의 식량을 북한의 광물, 모래와 같은 자원과 맞바꾸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We would have to be. There's no prohibition on providing food, medicine, or humanitarian.
그래야만 할 겁니다. 북한의 식량이나 의약품 혹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어떤 협약 사업이나 심지어 물물 교환도 유엔 결의에 위배될 것입니다. 활용 가능한 제재 허점을 찾았다고 생각한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윤 정부의 계획은 유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님,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요?
Well, as Bruce indicated, you know, the sanctions regime is very comprehensive and detailed in the Korean.
클릭너 선임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정부에 있어 제재 체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합니다. 문재인 정부든 혹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든 제재에 따른 한계와 제한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 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과 진전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열심히 또 신속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발전하게 되면 미국 정부와의 매우 긴밀한 조율이 요구되고 또 우리는 그런 협력을 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님, 국무부는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의 변화를 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Oh, sure. I mean, still on the same page. Yes, they've been on the same page. Certainly with the new administration, even.
물론입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새 정부도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안들을 돌이켜보더라도 양국은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약간 다른 시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대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비밀리에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율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이 노선에 있을 겁니다. 확고한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떤 불일치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지난 18개월간 진행한 미국 외교의 초점이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I think a lot of us are skeptical that it will, but you know that's not to say we don't try for yet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우리 다수는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국제적 합의를 시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합의만 8개입니다. 그렇다고 아홉 번째 합의를 시도해선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순히 한 자리에 미국이나 한국 외교관들과 마주 앉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협상에 관여하기로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미국이나 국제사회 조치들에 대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밟을지 논의하는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이런 진전을 이루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어느 시점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혜택을 다 받은 후 다시 핵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국제사회가 기존 조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d have to have a carefully crafted agreement.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하게 잘 만들어진 합의문입니다. 북한과의 과거 합의에서 볼 수 없던 것이죠. 과거 합의는 내용이 매우 짧고 허점이 많았습니다. 대신 미국이 과거 옛 소련과 체결한 군축 조약은 매우 광범위하고 아주 상세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유럽에서 열린 군축 협상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 하는 매우 상세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검증 수단도 갖게 됐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혜택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특정한 이행을 중단하면 동시에 혜택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 혜택을 갱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시 제재 부과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대신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으로써 단순히 스냅백, 즉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랩슨 전 대사 대리님, 미국과 한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이번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순항미사일을 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It's hard to tell exactly what is behind the decision making, but if we look at past practice over the many years and decades, you know, this is
그런 결정의 배경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관행으로 본다면 놀랍지 않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 7개월 동안 나타난 도발 양상과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할 구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런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겁니다.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겠죠. 많은 예측과 관측이 나왔던 핵실험도 그런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님,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I think you know, this came out in end May, early Jun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이 발언은 지난 5월에서 6월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의해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 관리 측면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배치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단기간의 전술 훈련과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든 혹은 상황이 발생하고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군대를 움직여 영내에 정기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든 그런 유연성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지역적이고 전술적이며 또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 한층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 북중 밀착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3일 정격 방문한 타이페이에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나 세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해 4일부터 타이완을 둘러싼 6개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봉쇄하며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 상공에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고 이 중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장성급 대화와 해상 군사안보 회의, 기후변화 협상 등 미국과의 8개 대화와 소통 채널을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었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쌍궤 병행은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체계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 모두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미북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을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데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Having North Korea make noise and keep the U.S. somewhat distracted is a good thing as far as China is concerned.
북한도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활용해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머물던 지난 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강력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공산당에 보냈습니다. 또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지만 그동안 북한군과 중국군이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한일 결속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북중로 3국에 연합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협동작전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중러 3국 공동연합훈련 추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까지 추진함으로써 한중단계를 확실하게 이관시키고 북중러 대한미일 간의 대립구도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북한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삼봉갱도 복구에 나서 5월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별도의 장소에서 핵기폭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이 막후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핵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과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평양에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북한 수뇌부가 이를 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지하 송유관으로 원유를 공급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해왔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부터 한층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석유를 확보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에서 2020년 기간 매년 40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 데다 국제 유가도 올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화물열차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입니다. 운행이 재개돼야 중국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수입돼야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화물열차 재개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중철도 교역의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에야 철도 교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를 볼 때 북한이 중국이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올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절대오 교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 1월 재개됐으나 4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69만 톤의 쌀과 옥수수, 강냉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80만 톤 정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수확한 곡물을 거의 소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식량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이 의지가 있으면 선박 등을 통해 식량 수십만 톤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화하는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의 와중에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0도, 낮 27도, 양덕 아침 24도, 낮 29도, 신일주 아침 17도, 낮 28도, 구성 아침 23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28도, 개성 아침 21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28도, 신계는 아침 23도, 낮 29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원산인 아침 22도, 낮 28도, 장전 아침 11도, 낮 22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아침 22도, 낮 29도, 장진 아침 17도, 낮 24도, 청진 아침 21도, 낮 26도, 김책은 아침 21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5도, 김영권은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26도, 삼전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동해북부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천 명이 살상됐으며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역사적인 도시들이 파괴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의 강인함과 결의,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을 합리화하려는 러시아의 주장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이른바 인민공화국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 침공을 시작할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치 세력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n they said the war was to protect ethnic Russians living in Donbass from genocide before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하르키우를 공격하기 전에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침공했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푸틴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소속이라고 해온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써먹은 수법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의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거주자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강요하며 외부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Russia installed leaders will hold sham referendums to manufacture the fiction that the people in those places wanted.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내세운 앞잡이 정치인들이 엉터리 선거를 실시해 주민들이 러시아 합병을 원한다는 소설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권국과 독립국가의 영토를 힘으로 합병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수호하기로 약속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을 비난하고 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계획을 이행하거나 다른 국가가 비슷한 행동을 할 경우 아무도 놀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20일 발칸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52 두 대는 이날 유럽 동남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몬테네그로 상공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저공비행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조반 아즈마노스프스키 육군참모총장은 TV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비행은 우리의 하늘이 안전하다는 상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아르벤 킹지 육군참모총장도 수도 티라나의 한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략적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이는 통합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7월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세 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약 71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국가로 올해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4,845만 톤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유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손실량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 해군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항공모함과 10척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8일 중국의 미래 국방력을 예측한 중국의 선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대에 걸쳐 현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협정복원을 위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고 유럽 측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우리보다 협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어 이란은 합법적인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정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중앙아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때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일정이 잠정적이라며 이번 일정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9일 이슬람 무장단체가 호텔을 습격해 30시간 동안 군과 대치하다가 진압됐습니다. 알리 하지 소말리아 보건장관은 이날 이번 공격으로 2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으며 적어도 15명은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5월 하산 쉐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테러입니다. 아부디 하산 하자리 소말리아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가 어제 자정쯤 종료됐다며 보안군이 호텔에 갇힌 여성과 어린이 등 많은 민간인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